아,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벌써 이제 이번 주 종려주일, 흔히 이제 종려주일로 부르고요. 한 주간을 이제 고난주간, 또 고난주간 특세로 보내게 되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올해는 부활주일이 좀 늦는 편이에요. 조금 빠르면 뭐 3월 셋째 주, 넷째 주에도 교회력에 따라서 부활주일이 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4월 세 번째 주를, 다음 주를 부활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 건강에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좀 금식에 동참해줬으면 좋겠고,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던 추억도 생각하시면서 포도알 부치는 재미로 하루에 한 끼에 포도를 하나 부치는 거 맞죠? 아, 한 끼에 포도를 하나씩 뭐 누가 확인하는 건 아닙니다만 내가 스스로 마음으로 약속한 것들을 한번 좀 포도알을 부쳐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좀 은혜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담겨진 네 개의 기도 제목이 항상 이제 주보에 우리 리본 프로젝트를 위해서 업데이트가 계속 될 겁니다. 매주마다 다른 기도 제목을 좀 올리려고 해요. 뭐, 저 교육자들이 좀 이렇게라도 좀 정성스럽게 좀 하자. 뭐, 사실은 기도 제목 바뀌어지는 것도 모르시는 성도님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담아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뭐, 하여간 뭐 이것저것 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놓고도 기도할 것들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직은, 종국이 안정되지 않았고, 교회가 여기서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은, 기도고, 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이리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어리석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과 다음 주는 잠시 진행되던 마태복음 강의를 잠깐 멈추고, 주님의 그 고난의 현장, 오늘을 본문은 주님께서 운명하시고 있으셨던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담겨져 있었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한 인물을 오늘은 만나게 될 거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 직후에 주님을 만났던 부활의 첫 목격자들을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셨는데, 그 운명하셨던 그 시간을 좀 오늘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공의 앞에 당돌이 나가서, 이 로마 당국 앞에 용감히 나가서 시체를 달라 있었던 이 사건이, 이게 좀 어떻게 된 사건인가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이 기록된 시간으로는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3시는 지금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아침 9시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는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죠. 온 땅에 어둠이 3시간 후에 어둠이 임하고, 그것이 무려 3시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기록되기로는 제9시라고 기록되어진 오후 3시에 주님께서는 소리를 지르시고, 또 가상 칠언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하시고, 주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정리해 볼게요. 제3시라고 불렸던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라고 불렸던 정오에, 가장 해가 뜨거울 그 시간에, 가장 밝을 그 시간에 그 땅에 어둠이 찾아오고, 그 어둠이 무려 3시간 지속이 되고, 주님께서는 지금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의 본문은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굉장히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 볼까요? 42절 보시면, 4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저한 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예, 마가는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이날을 지금 밝혀놓고 있죠.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준비일, 안식일 전날, 안식일을 준비했던 안식일 직전날이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지금의 요일로 굳이 좀 따지자면 금요일. 그래서 항상 고난 주간의 그 금요일은 서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말로는 익숙치 않아요. 어쨌든 금요일 오후 3시에 주님께서는 운명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대를, 아, 주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좀 두셔야지만이,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갑자기 이 당국 앞에 찾아와서 주님께 시체를 요구했던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분명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 오후 3시에 주님께서는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사형 집행은 마쳐졌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이 대속의 사건이 영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대속의 사건이지만 사실 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요구했던 것은 그런 정치적인 상황과 이렇게 엮여 있었던 거예요. 유대의 군중과 로마 당국이 함께 엮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로마 당국이 사형을 집행했던 거예요. 두 세력이 함께 엮여 있었던 사건이라는 사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히 그 이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서 신성 모독죄로 주님을 사형시키고 싶었으나 그들에게 그럴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항소하여서 로마가 주님께 사형 집행을 내리도록 했었던 이 두 개의 세력이 충돌하고 엮여 있었던 사건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의 시신 처리의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 의하여서 십자가형을 당하면 그 시체 처리를 매우 가혹하게 했습니다. 주로 십자가형은 이제 중범죄나 반역죄에 해당되는 자들이 당했던 마지막 최종 형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 이후에는 시체를 그대로 십자가 위에 그대로 매달아 두기가 일쑤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들짐승들에 의하여서 시신이 훼손되도록 그냥 방치를 해뒀던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일종의 공포장치였고 민중들에게 이렇게 죄를 범하거나 반역죄를 범하면 강력한 경고를 내릴 수 있는 장치였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시체를 그냥 달아두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의 관습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강력범죄로 사형에 집행된 범법자를 나무 위에서 달아서 죽이도록 사형 집행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몇 시간 동안 나무 위에 그대로 달아두르도록 했지만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그날 해가 지기 전에 시체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을 좀 올려줘 보시면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어떻게 하래요?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반드시 해가 지기 전까지 그날에 장사하도록 율법은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읽진 않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그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십자가형 나무 위에서 사형으로 집행당한 자는 해를 넘기지 않고 반드시 그날 안에 장례를 치리도록 해서 시체를 내리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주님께서 운명하셨던 시간이 몇 시였다고요? 금요일 오후 3시였어요. 불과 두세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해가 떨어지고 하루는 끝나게 되고 유대인들은 인식이 저녁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시작되면 하루의 시작이라고 하는 느낌을 그들은 가져요. 우리랑은 좀 다르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를 하루의 시작으로 보는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의 시작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 반드시 주님의 이 시신 처리를, 처리 문제를 해야만 됐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 당국은 십자가형에 올려졌던 사람들을 며칠이고 몇 주고 그냥 그 위에 나무에 달아두르도록 됐던 로마의 관습과 유대의 관습이 지금 충돌하고 있었던 굉장히 조금 어처구니없는 현실이었던 겁니다. 이런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금요일 오후 3시부터 해가 지기 전 약 6시까지 3시간 동안 긴급하게 벌어졌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배경 설명을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죠. 자, 이 문제 때문에 갑자기 한 인물이 튀어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43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 당돌이 아주 용감하게 들어가서 빌라도에게 주님의 시체를 요구하였던 인물의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불렸던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주님의 시체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이면 예수님의 시신을 율법에 따라서 반드시 그날 안에 장사를 지내야만 됐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의 사실을 이중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우리는 율법에 따라서 저 예수라고 하는 청년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로마의 힘을 빌려서 사형을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작 지금 아무도 자신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있던 율법에 따라서 예수의 시체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이 헌신을 누구도 하려고 하고 있지 않던 굉장히 조금 어색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때 누가 나섰다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 잔인했던 빌라도에게 가서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 마가복음만을 읽는 독자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당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요 우리처럼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전부 다 손에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만을 읽던 사람들은 마가복음만을 꽤 읽었을 거예요.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기 전까지 말이죠. 마가복음만의 독자였다면 아마 갑자기 지금 튀어나온 이 사람에 대해서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가복음 15장에까지 오기까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툭 튀어나와요. 툭 튀어나와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지금까지 마가복음 안에서는 거의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직전까지는 그렇게 조용하게 침묵하고 있다가 이 상황에서 주님이 십자가로 운명하시고 나서 주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이 요구했던 것일까? 어떤 사람이기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일단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그에 대해 어떤 설명을 내놓고 있어요. 43절 다시 보시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래서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되었던 이 표현은요. 당시에 지금의 우리의 국회와도 비슷한 산헤드린 공회의 한 회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하는 이 마가가 슬쩍 내놓았던 그에 대한 평가를 봤을 때는 굉장한 사실은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할 수 있었을 정도로 그는 굉장히 그 물질로도 좀 여유가 있었던 인물이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이 사람이 좀 애매합니다. 그죠? 뭔가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요. 한번 좀 볼까요? 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주고 있는데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51절을 보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괄호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 여기 누가는 슬쩍 저 괄호가 쳐졌다는 것은요 일부 사본에는 있고 일부 사본에는 발견되지 않다는 것인데. 아마 저렇게 누가가 기록했을 것이 좀 더 분명하다. 뭐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를 슬쩍 밝혀놓고 있죠. 여러분 당시 십자가형 신성 모독으로 유대인들이 사형을 언도하기 위하여서는 산헤드린 공회원 이 모든 회원들의 전부 다의 만장일치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또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들 전부의 만장일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사형을 언도할 수 있었고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에 의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님께 사형을 내리는데 동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는 하지 않았어요.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는 마음속으로 저 청년 예수를 향한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가 옳지 않다고 봤던 겁니다. 그리고 사형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는 알고 있었어요. 분명합니다. 성경 기록해놓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질문 던져볼게요. 예수님이 사형을 당하셨습니까? 안 당하셨습니까? 사형을 당하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분명히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으로서 그는 반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반대를 천명했다면 이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형이 집행됐어요? 안 집행됐어요? 집행됐어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해놓고 있기를 그는 이 결의와 행사에 동의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혀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성경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회의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해놓고는 있진 않지만 아마도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 회의가 진행될 그 긴급한 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께 사형을 언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참석했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밝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 긴급하게 사형이 확정되고 집행되었던 사실인 겁니다. 분명히 참석을 했다면 침묵했을 것이고 아예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이 그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시면 그에 대한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굉장히 슬프게도 아리마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대요. 그러니까 그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물질의 여유도 가지고 있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이었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의 지지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두려워서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굉장히 이중적인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을 제대로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밝히거나 확실하게 드러내놓고 살아가지 못했던 그러니까 공회원이면 기득권 세력에 속한 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온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반대하는 저 청년 예수의 제자라고 확실히 밝히지 못한 채 주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보냈던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음을 당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 굉장한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그 일에서 그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고 주님의 사형이 확정되고 집행되는 순간까지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의 제자로서 반대하고 싶었고 찬성하고 싶지 않았으나 그는 밝혀내지 못하고 결국은 소시민처럼 뒤에 빠져버리거나 아예 회의를 참석하지 않았던 두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앙 고백은 분명하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굉장히 어중간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굉장히 전형적인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이렇게 되었던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속에 있었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저기 기록되어 있죠. 유대인이 두려워. 두려움.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의 정체가 도대체 뭘까요? 두려움이. 요셉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숨었고요. 주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그 현장에서도 본인이 반대표를 던지면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수 있었으나 두려웠어요. 두려웠어요. 과거 그 빌리 그레함 그 전도학교, 과거에 굉장히 유명했죠. 그 전도학교에서 왜 성도들이 전도하지 못하는가? 당신은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설문을 한번 돌린 적이 있어요. 거기 쭉 그 이유들이 등장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9% 정도로 대답했던 사람들은 일상이 너무 바빠서 저는 전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14% 정도는 제 생활이 본의 안 되는데 무슨 전도입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너무 바쁠 수도 있고요. 내가 본의 안 되니까 아우 내 입으로 예수님 이름 이야기하는 게 부끄러워요. 14%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데 무려 54%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두려워서. 두려워서 전도하지 못한대요. 아니 미국이라고 하는 자유가 최고의 가치인 나라에서 도대체 뭐가 두렵다는 거죠? 요즘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총칼을 들이미는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려 54%의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야기를 못한대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정체가 뭘까요? 이 두려움의 정체가 뭘까요? 믿음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에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예수를 드러내놓고 믿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자기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는 분명했지만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기에는 용기가 부족한데 내면으로는 견실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런 의외로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불신 공동체 속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놓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거나 침묵하거나 그저 때로는 뒤로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나도 모를 불이익이 언젠가는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아, 뭐 굳이 귀찮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사실상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우리 제자훈련 순원들에게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생활 숙제를 내줬습니다. 불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철저히 무신론자인 그분에게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슬쩍 흘리는 숙제를 냈어. 아, 나 교회 다니니까 너무 행복해. 뭐 이런 정도의 한마디 한번 해보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죠.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나도 모를 이 불이익, 언젠가는 찾아올 수 있다는 이 불이익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공회 앞에서, 공적인 자리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인정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장이 교회이고 늘 있는 곳이 성도님들 틈바구니이기 때문에 저는 식기도를 할 때도 자신 있게 늘 식기도를 합니다만 직장 다니신 분들 꽤 많은 것으로 제 눈에 보이시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식기도 하실 때 어떻게 하실지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혹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1초 식기도. 이렇게 1초 식기도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괜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그 양해의 마음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해가 됩니다만 이런 것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일종의 구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들 사이에 섞여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식기도조차 커밍아웃하지 못하는 이 모습은 사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기초가 됐을 수도 있다는 거야.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에요. 교육자 생활 거의 초기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제 새가족 남성분, 나이가 조금 있으셨던 남성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신앙이 막 들어왔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늘 교회 오실 때 성경책을, 요즘은 성경책을 다 가방에 들고 오지만 예전에 가방이 흔하지 않던 옛날 분들은 가방을 교회에 들고 오진 않으셨어요. 성경책을 손에 쥐고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들 많이 오셨는데 그분은 그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게 부끄러우셨던지 신문지에 돌돌 말아가지고 늘 성경책을 신문지에 들고 오듯이 들고 오셨다가 신문지 펴시고 해서 성경 보시고 다시 신문지에 싸서 돌아가면서 아니 무슨 말린 황태도 아니고 신문지 사이에다가 그걸 껴가지고 온다는 게 굉장히 좀 웃기면서도 아직은 조금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믿음이 부족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쩌면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의 이 예배는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에서 결단을 요구하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치한 것 같지만 사소한 것에서부터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고상하고요.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에게 선물이 된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좋은 것, 고상한 것, 사랑은요,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의 향기는요,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버려주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야만 될 때 기꺼이 드러내시고 그분을 자랑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도 그렇게 두려움에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하던 자였습니다. 지금 지도자급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는 그의 신앙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되돌아가 보시면 한번 볼까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43절 다시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그러니까 용감이 그런 뜻이에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갑자기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이 직전까지는 그는 불과 어제까지는 두려워했어요. 숨기고 싶었어요. 공회의 회의에 참석하고 싶지 않았어요. 비겁하게 숨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하루 이틀이 지나서 그는 굉장히 용감하게 그 잔인한 빌라도에게 가서 로마 당국에 가서 주님의 시체를 다 내가 장사를 치르겠노라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오늘 3시간 안에 내가 이 장례를 다 치르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는 아주 용감하게 자신의 신앙을 밝혀놓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바꿨을까요? 무엇이 그를 바꾼 거죠? 주님의 죽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으로도 모이고 예배로도 모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앞선 본문을 보면요. 로마 백부장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켜봅니다. 그는 행정가였고요. 군인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중요한 일을 그는 처리하는 사람이었고요. 아주 감정을 다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다 시체를 처리하는 문제까지도 그가 임무를 부여받은 지금의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로마의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옆에서 6시간 동안을 주님이 죽어가시는 장면과 가상치론의 이야기들을 다 들었겠죠. 그가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그가 주님의 죽음을 지켜보다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분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뭘 보고요? 주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무엇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바꿨고 로마의 백부장을 그렇게 바꿨던 걸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두려움에 떨던 자 요셉을 주님의 죽음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도요, 이 두려움이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가장 먼저 어둠의 영이 늘 사람의 그 약한 골이, 그 낮은 자존감,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파고들면서 뭐 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습니까? 요즘 막 그렇게들 미래에 대하여서 두려워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가까이 있는 미아리 점집들이 21세기가 벌써 25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미아리 점집들은 굉장히 성행하고 있고요. 가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미아리 점집. 장난 아닙니다. 정말. 엄청 성행하고 있고요. 두려움.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어지고요. 사람들은요. 자신감은 사라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서 인간관계를 끊은 채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50대에 들은 저 같은 남자들은요. 직장을 퇴직을 하고 퇴직한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차니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단 한마디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중년 남자들, 50대, 60대들 중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죠? 한마디. 고독사가 늘고 있고요.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것이 원망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에게 손 내미는 사람은 없고 기댈 만한 곳도 없고 이러다 보니 비참한 소식들이 우리에게 줄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벌떡 일어설 힘이 필요해요. 자존감을 살려줄 힘이 필요합니다. 비틀거릴 때마다 잡아줄 수 있는 손이 필요한데 내 안에는 그 힘이 있질 않아요. 어디에서 이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갈 때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안에 있었던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두려움이 전부 다 물러갔듯이 살아가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잘못된 전제를 내려놓게 하고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고 로마의 백부장처럼 그 사건을 6시간 동안 지켜보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 5분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주시기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부탁을 드리겠고 아무리 바빠도 하루 5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이 우리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가봅시다. 구약 성경이 기록해놓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53장 9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예.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사야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기록 한 가지가 마지막 절에 툭 하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있었대요? 부자와 함께. 저 부자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님의 시신 처리를 할 것이라는 사실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사야서의 그 수백 년 전에 이미 기록되었고 예고되어져 있었던 바예요. 예수님은요, 놀랍게도요, 그의 사역과 죽음과 장래까지도 모든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가 가야 될 제자도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점 한 가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굉장히 또 한 가지의 중대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첫 호흡부터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평생 교회를 섬기다가 목회하다가 이 목회가 내 일로 끝날 수 있다는 거. 저의 일로.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는요, 인생을요, 늘 크기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경향성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사람은요, 성인으로 자라가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물론.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기 때 요만하게 태어나잖아요. 엄마 아빠의 소원은 얘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커갔으면 좋겠다. 그때 막 키가 커가요. 1m가 되고 1m 50이 되고 1m 80이 되고 2m가 되고 3m가 되고 이 아이가 10m까지 키가 자라요. 정상입니까, 이거? 정상 아니잖아요. 그죠? 아마 모두가 다 10m, 20m까지 성장한 그 아이를 보고는 괴물이라고 두려워할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커가고 무조건 성장하고 무조건 다 좋아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깨어있으시고 주의 뜻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되시는 어느 아리마대 사람이 구약에 그렇게 예고되었던 바 그의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당돌이 잔인했던 빌라도 앞에 나가서 주님의 시체를 요구했던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